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려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더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한 치 앞도 안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치라고 하는 말은 길이의 단위죠. 환자의 10분의 1, 그러니까 불과 3cm 정도, 손가락 마디로 한다면 하나 반 정도 되는 그런 짧은 거리입니다. 짧은 길입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안 보인다는 말은 환경이 몹시 어렵다고 하는 뜻입니다. 한 치 앞도 못 본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 치는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죠. 그래서 지금 바로 앞에 닥쳐올 일을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거나 한 치 앞도 못 보는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한 치 앞도 못 본다면 우선 지혜와 통찰력을 얻어야 됩니다. 지혜와 통찰력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력이 좋아지는 것과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눈이 나빠서 잘 보지 못하던 사람이 시력이 회복되면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지혜가 생기고 통찰력이 생겨서 좋아져서 현재 상황을 잘 분별하면은 장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혼란스러워서 한 치 앞도 안 보인다면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이 변해야 되죠. 주변이 너무 어둡고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주위에 불을 켜서 주변을 밝게 비추어야 앞을 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려운 시기를 만납니다. 때로는 내 스스로가 유능하지 못해서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때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사태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한 치 앞도 안 보이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사태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도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나에게나 혹은 우리 가정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우리 교회나 우리 사업체에도 언제 어떤 일이 생겨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이 어두운 세상에서 누군가 우리 주변을 밝은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세상을 환하게 볼 수 있게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하면 누군가 우리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어서 우리가 밝히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실까요? 그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로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니라. 하나님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누구죠? 예수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도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시력도 밝아지고 안목도 밝아져서 한 밤중과 같은 세상에도 환하게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밤엔 어두우니까 넘어지지만은 낮엔 빛이 있어 잘 보이니까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에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는 어떤 목적지의 표시등처럼 우리들에게 목적지를 알려주는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등불이나 어떤 등대처럼 우리의 길 하나하나를 비추어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먼저 목적지를 비추어주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곳에 가려면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 목적지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가는 길이 힘들면 중간에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또 가다가 다른 곳이 좋게 보이면은 방향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가려면은 반드시 그곳에 내가 꼭 가야 한다고 하는 이 목적이 먼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완성시켜 놓은 곳입니다. 지금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환경만 다른 곳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지극한 기쁨 속에 영원히 사는 곳이 그곳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삽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완성된 천국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잠시 동안만 조금 맛을 보며 사는 것밖에 아닙니다. 이렇게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을 보면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되고 또 그 소망이 굳건해져서 우리는 천국의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에는 사실 두 가지의 의미라고 할까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로서 구원이 완성된 곳이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완전히 초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이것만 가지고는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국은 구원이 완성된 곳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뜻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천국의 뜻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를 쓰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뿐 아니라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거는 장소가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장소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두 번째 뜻은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상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들에게 임한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현재적 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현재적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최종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완전한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내세의 미래적 천국입니다. 이 구원이 완성된 미래의 천국은 현재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다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적 천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표시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보면은 표시등을 보면은 아, 완성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어렴풋이나마 그것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표시등이 뭘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해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확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앞에 표시등이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이 부활절을 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부활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혼돈하고 있어요.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부활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 국어사전을 편집한 사람이 잘못 해석한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순수한 우리 기독교 용어 고유 명사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이런 이 특수한 고유 명사를 쓸 때에는 대문자를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God이라고 이렇게 쓸 때에 그 앞에 나오는 G를 이 대문자 G를 써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그 G를 소문자로 쓴다고 하면은 그거는 잡신이 되는 것처럼 부활도 그렇습니다. Resurrection, 이 부활도 대문자 R을 써야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사실 역사이대로 여러분 죽었다가 산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만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다시 살기만 하면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도 부활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거 틀린 겁니다. 생각도 없이 우리는 이렇게 틀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도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 부활했다고 하는 그 성경 그건 부활이 아닌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고 얘기했지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념 없는 사람들은 다시 산 것이나 부활이나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다시 산 것과 부활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영의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분 거기 보세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부활, 이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지만은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은 영어 성경에 rise again이라고 이렇게 했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산 사람이지 부활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부활하셨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란 말 속에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 이상의 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과 부활은 어떻게 다를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모습은 이전에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육체의 생명만 회복됐습니다. 그런 나사로는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또다시 죽었을까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처럼 영생의 몸으로 변했던 부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은 또 다시 죽었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요, 얼마 동안은 더 살 수 있게 될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의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뭘까요? 부활의 정의가 여러분 잡히지요? 부활은 이미 죽은 사람 혹은 죽을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 죽지 않을 사람,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죽는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몸이 썩어질 몸이죠. 이 썩어질 몸이지만은 썩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입니다. 살아나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죽었다가 산 사람은 있어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뜻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어떻게 변화된 몸입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났던 이 나사로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이고, 하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도록 변화된 몸이지만은 나사로에 다시 산 것은 그렇게 변화된 몸이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이런 몸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시간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인데요, 분명히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여다디 문을 닫아두고 그 안에 모여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문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셨을까요? 영생의 몸이시기 때문에 문을 여닫을 필요 없이 아무 곳이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져보려고 했지만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도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나중에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었음을 저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지요?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부활의 기묘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영생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까지도 초월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기는 했지만 만약 부활했다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죽지도 않고 지금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과거에 여러분들이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부활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나사로처럼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어도 나사로처럼 다시 죽을 목숨으로 살아났다면 여러분, 그런 간증을 아예 하지도 마세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은 그런 것도 아닌데 결코 유익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은혜일 겁니다. 자, 제가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말고 이미 과거에 죽은 그대로 계속 죽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언제 부활하게 될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서 우리가 도둑맞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몰라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선친이 예수님 믿고 오래전에 돌아갔어요. 장례를 화장을 했다면 화장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얀 가루가 되었을 것이고, 매장을 했다면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백골이 됐을 겁니다. 혹시 이장하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미 백골이 된 우리 선친의 몸이나 하얀 가루가 된 우리 선친의 몸이라도 어떻게 변합니까? 변하여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활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혹시라도 재림을 하시게 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살아있는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 몸은 사실 죽고 썩어질 몸이지 않습니까? 죽고 썩어질 몸이 죽지도 않고 썩어지지 않는 이런 몸으로 우리는 순식간에 변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도 보지 않고 순식간에 새로운 영광의 몸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썩지도 않을 영생의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두 가지 내용을 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 죽은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 때는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여기 보세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건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건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은 여러분 죽은 사람의 부활과 살아있는 사람의 부활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변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죽을 몸을 가진 사람이 죽지 않을 뭐 썩지 않을 영생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이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이 아니면은 영생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죽지 않은 몸으로 변해야만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변화된 몸이 어떤 몸인가? 우리와 똑같은 몸은 아닙니다.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 성경에 나온 그 모습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변화된 그 예수님 같은 그 몸. 그러나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몸, 영생의 몸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영생의 천국을 표시해주는 표시등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은 천국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바라보게 되면은 구원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영생의 천국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을 보면 구원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박해나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습니다. 계속 구원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쾌락에도 미혹받지 않습니다. 계속 이 천국의 구원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부활을 보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보면 영생을 분명히 믿게 되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이 다음에 때가 되면은 부활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왜 부활을 할까요? 천국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이 없는 부활은 부활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게 변해도 여러분 다시 죽는다면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아무리 크게 변해도 라고 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산 것은 그 크게 변한 변화가 아니에요. 다시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사람으로 되는 이 변화에 비한다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뭐 조금 착해지고 뭐 조금 더 능력 있어지고 뭐 그 정도 변화는 죽을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이 되는 그 변화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부활은 영생으로 이어져야 진짜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영생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믿고 있어야 할 사실입니다. 부활은 이 생을 초월한 영생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우리 인생은 영생을 바라보는 인생관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생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인생관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의 기준이 영생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영생을 얻는 데 도움되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영생을 얻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겁니다. 반면에 영생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생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영생이 없으면 여러분 이 생만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을 기준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그 가치관 모든 것을 이 생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몸의 건강에 유익하면 가치 있고 몸의 건강에 해로우면 가치 없는 것. 이 생에서 돈과 권력과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면 가치 있는 것이고 이 생에서 그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부활 믿는 사람은 그게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부활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부활 믿는 사람은 내 인생에 내가 부활을 믿으면 내 인생이 이 생뿐이겠습니까? 이 생과 영생을 합친 것이 내 인생이에요. 그게 내 인생이고 내 생명이에요. 이 생만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생만 내 생명이에요. 이 생이 내 전부의 인생이에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 믿는 사람은 이 생과 영생을 합친 것이 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계획할 때 항상 영생까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과 영생을 함께 다 같이 바라보는 사람이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겠습니까? 이 생 중심으로 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영생을 중심으로 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독일에서 한 1년 지나게 돼서 독일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가는 길에 두바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려서 하룻밤 지나고 비행기를 꼭 갈아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여행을 위해서 어떤 옷을 많이 준비하시겠습니까? 하룻밤 자고 지나는 두바이에서 입을 옷을 많이 준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한 1년 지날 독일에서 입을 그 옷을 많이 준비하겠습니까? 두바이에서 입을 옷을 잔뜩 준비하면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거기 내가 지금 독일 향해 가는데 독일 가는데 입는 것이라도 방해가 된다면은 다 놔두고 갈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여행 준비는 1년 지날 것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이 여러분 천국에 맞춰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은 절대로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때 방해가 되는 행동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하룻밤 중간에 지낼 준비는 좀 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섭섭하지 않을 겁니다. 천국에서 지날 생각에 얼마든지 불편하더라도 그런 불편은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기준은 여러분 영생에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절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권하신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렸지요. 이 생과 영생 중에 영생이 워낙 비교가 안 되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이 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생은 망해버리는 겁니까? 온갖 괴로움을 다 겪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만 살 수 있게 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생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의 모든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는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내가 영생 얻는 것은 물론이고 이 생에서도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어요. 이 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이 말씀은 이 생에서 아무런 고통과 고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관이 바뀌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생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와도 그것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고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인생관으로 그것으로부터도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더라도 영생을 얻는 데 유익한 일이고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길이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마저도 어려움마저도 그 속에서 행복과 기쁨의 축복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후원을 했대요. 교회적으로도 후원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후원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은퇴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걸 알고서 목사님의 사정을 염려해서 목사님 지금 은퇴하셔서 재정적으로 어려우실 텐데 후원을 이제 그만하셨어도 괜찮습니다.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편지도 올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보냈답니다. 제가 지금 힘껏 선교를 후원하는 게 나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 왜 나의 행복을 뺏으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돈이 더 들어오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을 쓰는 것이 더 큰 행복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만이 바뀝니다. 사실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밭에서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밭 사기 위해서 이제는 다른 것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다 팔아버린다고 하더라도 그 밭 사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이 아니지요. 부활 얻고 나면 그 부활 얻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정말 이제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보화가 내 것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웃을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밭에 묻힌 보화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이 천국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어야 될 사람이라면 여러분 세상에 다른 건 무엇을 아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주셔서 맛보게 해주셨으면 이미 얻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대략입니다. 지금부터 한 60년쯤 전일까요? 1960년대까지는 교회에서의 천국과 영생을 주로 중요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도들은 이 천국, 영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영원 구원과 내세를 강조하게 되면서 그때 그 세상의 그 현재의 삶을 무시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실수입니다. 영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생을 무시하는 것 이거 잘한 거 아닙니다. 이 생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때 그런 실수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저질렀습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복음은 열심히 전하는데 현재 이 삶 속에서 사랑을 베풀고 정의를 세우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교회가 영원 구원과 그리고 내세만 내세우고 사회 구원이나 현세를 소홀히 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한 15년쯤 지났습니까? 그러다가 1970년대 80년대부터는 교회에서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각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회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영원 구원만 생각하고 내세의 천국에 어떤 영생만 생각한 것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신앙적으로 올바른 균형을 잡아가는 아주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진행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을까요? 여태껏 영생만 강조하고 어떤 내세만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생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반성하고 이제는 사회구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사회의 사랑을 베풀자 이걸 강조했는데 이걸 강조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짐작이 되시죠? 세상의 정의와 사회구원을 집중하다가 이번에는 영생을 무시하게 된 겁니다. 아 무슨 내세 같은 소리 하고 있나?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생각인데? 내세는 다음 문제고 지금 이 세상에서 그저 하나님의 뜻이나 이루어드려야지 그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사랑을 베푸는 거다. 이 말을 너무너무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좋은데 왜 내세 얘기하는 것을 무시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요, 이생을 무시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영생을 무시하면은요, 부활을 무시하게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무시하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는 신앙이 됩니다. 이건 신앙도 아니지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사랑과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면 사회에 어느 정도 유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생명주는 하나님의 기관이 아니라 도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선기관이 되어버리고 서구 유럽의 교회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애쓰는 시민단체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도도 아니고 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도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몸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 구원만 강조하는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 구원을 강조해서 민중신학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부활을 영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하게 된 거다. 이 정도만 생각합니다. 더 두려워서 떨던 제자들이 사회 구원을 위해서 다시 힘내서 헌신하게 된 거,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 그것이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영생 믿지 않게 되고, 영생 믿지 않으면 오히려 이 생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영생이 없으면 이 생밖에 없잖아요. 이 생의 목표로 살게 되거든요. 이 생만 목표로 사는 사람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이 생의 부귀영화를 목표로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마저도 이 세상에서 건강, 재물, 명예 이런 것 얻는 데만 마음이 다 쏠리게 될 겁니다. 세상 욕심이 가득해져 버리고 말 겁니다. 이런 사람은 부활과 영생의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 생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 중에는 조금 나은 사람이 있긴 하지요. 자기 욕심 대신에 세상의 정의와 사랑을 세우는 데 마음을 쏟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과 정의를 세우는 것 귀한 모습이지요. 우리도 그것이 부족할 때는 늘 그런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 정의를 위해서 헌신해도 영생, 이 천국, 이 부활을 부인하고 오직 이 땅을 선하게만 만들겠다고 한다면, 이 땅만 바라본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도 저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없이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세상을 바로 잡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헛된 일이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도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이루어보겠다. 그건 그냥 율법주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이전에 교회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한 것이 영혼, 구원, 천국, 영생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것 강조할 땐 그래도 사람들이 신앙을 제대로 지켰어요. 그런데 이 생, 좀 나쁘게 말하면 욕심은 말할 것도 없고 좋게 얘기해서 사랑과 정의를 암만 외쳐도 이 생만 바라보면서 그 외친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여러분 교회들이 교회다운 모습을 많이 잃고 지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세상 욕심에 많이 차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잃어버리면 그건 진짜 신앙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반드시 천국과 영생을 함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진짜 내 인생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절대로 여러분 이생이 끝이 아닙니다. 이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까지 포함한 내 인생에 비한다면 그것은 정말 먼지만큼도 안 되는 부분밖에 안 될 겁니다.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생각하며 그걸 중심으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더라도 세워야 할 겁니다. 영생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이생도 누구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되고 유익이 되고 축복의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영생을 믿어야 그것까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믿는 사람이 되면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내세에서는 천국의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내 사역을 통해서도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믿고 그 믿음으로 천국 영생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세상에서도 참된 구원과 축복을 끼쳐주는 새 생명 얻은 성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로 파멸당하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온전한 구원, 영생의 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확정으로 부활해 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영생도 함께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 위에서도 소망 속에 천국의 영생을 마음에 품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활 신앙과 영생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이 부활과 영생을 통한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 줄 수 있고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세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 박정숙 집사님 큰 수술 후에 회복 중입니다. 하나님 만병의 의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수술한 부위도 속히 잘 아물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헌금도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의 생활이 풍요롭게 해주셔서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육의 범사가 형통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하여 우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